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각자마다 가지고 있을 텐데, 삶이 주어진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단순해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단순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삶이 뭔가 복잡하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보다는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삶이 복잡하거나 따져야 될게 많다 보면 그 복잡하고 따질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내 삶에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이나 행복들을 놓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최대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를 보면 알수 있냐면 아이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이들은 되게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갖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따질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고민할 게 많지 않고.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삶에 주어진 어떤 한 가지가 자기네 삶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죠.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따질 게 많고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게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따지고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도 안 행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따져야 될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삶이 더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애플의 좀 하늘나라 좀 표현 이상하네. 죽었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요.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은 티셔츠에,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이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그것만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스티브 잡스가 왜 그렇게 옷을 입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될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선택의 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입고 나가지? 라고 하는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성공한 CEO들의 습관을 보면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예요? 무한대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어딘가에 30을 쓰면 다른 곳에 쓸 곳은 70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무한대로 쓸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그걸 써버리면 다른 곳에서는 그걸 쓸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사람에게는 무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 삶을 복잡하게 하거나 우리 삶에 신경 써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에너지가 분산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 삶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도 성공하는데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무엇인가에 선택하고 집중함으로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의 논리와 그리스도인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대상 자체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집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께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나의 삶을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삶이 분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덜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느 곳에 기준을 삼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께 우리 삶의 기준점을 맞춰놓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단순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그 차이가 결국에는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복잡해지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을 가지고 똑같이 단순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단지 뭐 주일날 교회 가는 정도? 그냥 교회에 나가는 정도를 갖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점을 줄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참다운 구별점이 되지 않죠. 우리 삶이 단순해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더 복잡해지지 않는 이유 역시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란 기준점으로 내 삶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순해진다면,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복잡해진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복잡한 게 많이 있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제시켜 놓고, 요즘 유행하는 코리아 패싱처럼 그리스도인, 교회인들을 패싱시켜 놓고 하나님 스스로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걸 가지고, 예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지금은. 왜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픈됐는데 그 삶들을 보니까 별반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아니,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더한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이 이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죠. 왜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 소위 말한 MK들이 상처를 깊게 입죠. 강단에 서 있는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빠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집에 오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엄마인데 자녀들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적었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긴밀한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 삶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에너지를 뺏긴 거죠. 에너지를 그만큼 쓰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단순화시키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좀더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봤을 텐데, 직장을 섬기고 교회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 듯하면서도 몰라요. 되게 애매모호한, 알것 같으면서 모르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고 강의를 잠깐 하고 왔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몇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너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시켰거든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적어놓은 게다 뭘까요? 뭐, 기도, 예배, 말씀 보기, 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 혹은 교회에서 말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거. 여기에만 국한된 분이 하나님이지, 그것을 벗어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한다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자기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만 잠깐 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때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해서 술자리가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한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죄감으로 받아들이죠. 정죄감. 정죄감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둘중 하나를 놓게 돼요. 결국에는. 이 정죄감을 이기지 못해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놔버려. 근데 대부분 뭘 놓을까요? 하나님을 놓죠. 그리고 무늬만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갈 뿐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우리 삶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워지게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C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PC방에 가는 나를 싫어할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나 교회에서 다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배우질 못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엄마 아빠 역시 못하거든. 교회에서도 교회 행사나 모임에 잘 나오고 문제 안 일으키기를 원하지 얘가 정말 하나님과 얼만큼 인격적으로 친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기가 어렵거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가운데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자라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시 신앙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순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성경. 여러분, 근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장수로는요,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1173절이에요. 글자 수로는 356만 6490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다 할 일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시험을 목적으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신약은 빼더라도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을 딱 두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단순화시켜주는 기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고 이 삶을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가장 단순화시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어려움 없이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거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살 때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서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웃도 우린 거죠. 우리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인자는 뭐 할 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실 거니까 굳이 내 인생에 노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없으니까 집이 필요 없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집은 예수님께는 좀 부수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에게 이 집이 다 부수적인 것이어서 집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부수적인 게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쓸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삶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삶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더 뺏기겠죠?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이웃에 대한 선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만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뭐 우리 가족만 알고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가족, 내 삶이나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이 무책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삶에 집중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잃어버릴 때 정말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안 해도 될 것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 이 교사에게 물어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했던 이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대답을 해요. 율법교사가.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지 그거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교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게 뭔지 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할까요?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영역들 위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도 때로는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지만 무엇으로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의 부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 삶을 너무나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삶을 단순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일이 결국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물어요. 이 율법교사. 그럼 이웃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리고 누가 와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는 지칭하고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표현을 쓴걸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인 것을 대답하죠. 그럼 너도 이처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것들을 내어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처럼 여기는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우리 삶을 내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해보는 일을, 억울한 일을, 때로는 힘든 일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울이고 창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이 억울해서, 우리 삶이 힘들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시죠. 여러분, 많은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시고 그냥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역시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단순히 선교사님들의 삶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삶이에요. 믿는 우리의 삶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뭐라고 할까? 단순한 종처럼 그냥 너 시키니까 내 2차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와 뭐예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뭘 보고 있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서로의 시선이 다르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서로 엉뚱한 따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근데 사랑하는 부부면 서로 보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려놔요. 내 시선을. 그리고 상대방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쏟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향하여 있는 곳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이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봤을 때 누구의 마음을 느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이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을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은 2018년 우리 이름교회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숙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각자마다 내 삶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복잡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많은 곳에 우리 에너지를 썼던 것들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웃을 위한 것인가 살펴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다 단순하게, 보다 간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똑같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똑같이 우리가 그 시선을 맞추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018년, 이제 17년은 다 갔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갔어요.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 2018년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그래서 2018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